제45장 성소를 범한 죄. 시간 1936년 10월 20일 오전. 장소 고랑서. 성경 민수기 18장. 성소를 범한 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죄 중에 어떤 것은 세상 사람 앞에서 범한 죄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것은 일반적인 율법을 범한 것이고 어떤 것은 성소를 범한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죄는 일상생활의 죄와 일에 있어서의 죄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제사장이 범한 죄는 성소를 범한 죄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일에 있어서의 죄입니다. 보통 사람은 일상생활의 죄만 범하지만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한 가지 죄를 더 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보편적이지만 사역자에게는 특별한 죄가 있으며 사역상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에 있어서의 죄는 꼭 교만, 질투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영적인 위치에 있어서 얼마의 육체가 나오고 자아의 뜻이 나오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임의대로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사역상의 특별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죄 외에 성소를 범하는 죄를 더하게 됩니다. 사역상의 범죄는 하나님의 성결과 영광과 주권에 득죄한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이며 성소를 범하는 죄입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과 나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의 진행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서 실패는 곧 성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으며 결국 자신의 영광을 얻게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일의 시작은 반드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함. 집회 가운데 자매들의 머리는 형제들을 향하여 덮인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각 사람이 머리를 덮는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머리이고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에 합당하며 오직 그분만이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에 합당합니다. 일에 있어서 두세 명의 형제가 의논하여 일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영적인가 아닌가, 그 결과와 가치가 얼마이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가의 여부는 당신이 일을 얼마나 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시작한 일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시작한 것이 적을수록 그 일은 더욱 영적이고 더욱 가치가 있으며 더욱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필요가 없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정하시며 나는 어떤 일을 제안하는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뜻을 지키기만 하면 되며 그 일이 그분의 뜻인가 아닌가를 단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반드시 그분의 뜻이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합니다. 당신과 나는 시작할 권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에 유일한 시작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지역을 책임지는 사역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한 지방에 있을 때 다만 어떤 일이 많은 사람들의 뜻이고 또한 그 일 자체에 일리가 있으며 결과도 좋은 것이면 가서 할 수 있습니까? 형제들이여, 자신의 뜻에 따라 활동하는 일은 모두가 성소를 범하는 죄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주장하고 명령을 내릴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머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곳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모가 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참모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나는 동역자들이 성소의 사역에 대하여 충분히 엄중하게 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아마 매우 조심했겠지만 오늘에 와서는 매우 자유로우며 마음대로 할 만큼 변했을 것입니다. 남보다 권위가 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말하게 되고 남보다 일을 더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갓 시작한 사역자는 아마도 나온 지 8년, 10년 된 사역자보다 더 조심할 것입니다. 민수기는 성결한 일과 평상적인 일 사이에 분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상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성결치 않은 데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일들이 성결한 것이며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처음 침례를 줄 때 당신은 엄숙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섯 차례, 열 차례 이후에는 평범한 것이 됩니다. 성소 안에는 어떤 새로운 일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곧 진설병을 바꾸고 기름을 더하고 향을 태우는 것 등이며 날마다 그리고 다달이 항상 동일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잘못하면 성소를 범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된 사람은 모두 그의 일을 일상적인 것으로 감히 여길 수 없습니다. 사역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할 때 처음에는 다 메시지를 엄숙하게 생각하지만 후에 많이 전하다 보면 점차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늘 나에게 당신은 언제든지 영원히 예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매번 마치 자신이 신약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이제까지 매번 메시지를 전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일상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일이 일상적인가 혹은 신선한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을 예로 들면 당신이 처음 가서 떡과 잔을 위하여 축사할 때 당신은 대단히 엄숙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조금도 느슨하지 못합니다. 이때 당신은 참으로 제사장과 같고 당신이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당신은 느슨해지며 영적인 느낌이 그렇게 장중하지 않고 당신에게 기도와 경배하는 영이 별로 없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과 기름 부음을 주지 않았음을 알지만 당신은 이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신은 영적인 신선함을 잃고 생명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성소를 범한 죄는 세 가지 결과가 있는데 혹 세 가지 형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생명의 능력을 잃고 신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사망이 몸에서 역사하여 어느 때는 몸에 병이 있거나 혹은 심지어 죽음에 이르며 하나님은 이 죄를 범한 사람을 지나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셋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심판대 앞에서 성소를 범한 죄보다 더 중한 죄가 없음을 깊이 압니다. 형제들이여, 이 일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엄숙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의 시작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그 자신의 뜻이 만족하는 상황 아래서만 만족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에야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재물로도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늘 당신의 일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고 하나님의 뜻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 모사를 원치 않고 다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기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겠지만 당신이 얼마를 했든지를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일의 진행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함.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면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수단도 하나님의 뜻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언젠가 나는 홍콩에 갔는데 주머니에 300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다를 건너서 구룡에서 홍콩까지 가는 데에는 오전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돈을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300원을 꺼내어 그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는 더 많아도 쓸모가 없고 홍콩에서는 홍콩 돈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중국 세관 역시 중국에서 발행한 중앙 지폐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주머니 안에 얼마의 돈이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돈이라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또 하나의 위험은 곧 자신의 능력과 생각과 매력과 구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바로 이러한 사례입니다. 일의 시작과 목적은 서로 같지만 모든 문제는 다 어떤 수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을 하는 각 사람이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의 목적이 반드시 영적이어야 하고 방법도 반드시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반드시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성소를 범한 죄에 속한 것이요 육체를 성소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일을 했는가를 묻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셔서 한 것인가만을 물어야 합니다. 한 형제는 오직 하늘에서 온 것만이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 자매는 주님이 만약 오신다면 우리는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묻겠는데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가는 것입니까? 하문은 나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문에 돌아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먼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있어야 하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아담에게서 힘을 얻었다면 아담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도 하나님의 연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의 결국은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임.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의 진행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당신과 조금도 관계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의 결과도 역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이며 당신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어떤 지방에서 메시지를 전한 후에 한 형제는 나에게 네 형제님, 오늘 저녁 당신의 메시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당신은 교만하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즉각 대답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말을 물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나는 스스로 이 일을 세밀하게 생각하며 내가 진정 교만했는가 안 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에게 나는 이 문제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주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교만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한 가지를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당신이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데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 한다면 당신의 일의 시작과 진행에도 반드시 문제가 있게 됩니다. 원래 한 가지를 말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하지 않으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도맡아 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얻으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만큼 일을 하면 당신은 그만큼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영광을 얻을까 봐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것도 하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 쓸모없는 자, 세상이 버린 자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 얻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나 다 사람에게 주려 하시고 심지어는 그분의 아들까지 사람들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원래 빈궁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몇 명의 형제자매를 조금 돕고 몇 사람을 구하기만 해도 당신은 주님의 영광을 훔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은 성소를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매우 쉽게 주님의 영광을 훔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도적이 되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이 바로 도적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악행을 제하길 원하실 뿐 아니라 더욱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훔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한 분이시며 우리는 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을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은 곧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소 안의 진설병, 등대, 향단 등은 모두가 그리스도입니다. 성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제하면 결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소 가운데서 어떠한 영광을 얻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이 만약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이신 그리스도와 언약궤 위의 그룹, 곧 하나님의 영광만 보게 됩니다. 회막 가운데서 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그리스도만 보이고 재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가입니다. 작년에 어쩌면 하나님은 어떤 형제들이 그분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셨을 것이고 어쩌면 당신에게 성령의 부어짐을 얻게 했을지 모르며 어쩌면 당신이 이기는 생명을 얻었을지 모릅니다. 지난 1년 가운데 나도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해 교만한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지식, 영적인 체험이 증가함으로 영적인 교만도 증가할까 두렵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을 의지하여 일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당신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버리시고 대적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이 두 마디보다 더 엄중한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버린 것은 끝난 것과 같고 대적하는 것은 사탄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에는 교만보다 더 가증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제 속에 서는 것 외에는 다른 위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은 모두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만약 주님의 피가 나를 덮지 않는다면 내가 감히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만약 주님의 피가 나를 덮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주님의 은혜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거룩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면 당신은 많은 것이 다 더러운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며칠 동안 우리는 한 형제를 치리하는 일을 논했습니다. 나는 매번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나는 만약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형제보다도 더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았을 뿐 아니라 더욱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소유하시며 우리가 얻는 것은 다만 은혜이며 우리는 영광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층의 사람이 위층의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오직 탁자 위에 앉은 사람이라야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만 은혜를 얻을 수 있을 뿐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은 한 무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직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비천하고 무용하여 계속해서 상아래서 밥을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 곧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아주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분깃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범하는 죄가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당신이 만약 민수기 18장을 읽는다면 성소 안의 죄는 대부분 죽는 죄이며 성소를 가까이 하는 죄도 죽는 죄입니다. 성소를 범하는 죄는 사람의 판결을 거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십니다. 성소를 가까이 한 자는 즉시 죽으며 제사장의 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죄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지만 성소를 범한 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의 것이며 성소를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일이 작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나는 다만 보혈 아래서 말할 뿐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시길 구하며 또한 형제들이 용서하길 구합니다.